함께 말씀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은 학예 수양의 마지막 날이죠. 자, 어제까지 복음을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원받고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공로 덕분에 저희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없앨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결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꼭 그에게 선물을 하고 싶죠. 특별히 그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꼭 해주고 싶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로.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요. 내가 죽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다면 오히려 죽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천국에 찬란한 영광의 삶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그냥 지옥에 뚝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우리 죄를 그때 심판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못된 죄들, 수많은 죄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들,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런 분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웃으시고 두 팔 벌리시고 이제 이거 믿기만 하라고.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이 사실을 좀 믿으라고. 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했죠. 누군지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구원받도록. 예,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믿기만 하면은 그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믿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공짜고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 창세전에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주 묵상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장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갈 생각하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둔 거라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제 예비해 두셨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 자, 산소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죠.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죠. 그래서 임신하고 나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준비합니다. 보면 부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딸랑이도 준비하고 예쁜 신발도 준비하고 베냇저고리 옷도 준비하고 미리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왜? 내 아이 사랑하니까 다 주려고. 좀 더 크면은 태어나면 또 안아주고 싶고 놀이기구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같이 공원도 아빠가 부자면 다 준비할 수 있겠죠. 보면 이렇게 다 침대까지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 주려고. 보면 사람도 자기 아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다 준비합니다. 같이 지내고 싶어서.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안 해놓으시겠냐고. 그 예배하신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생각도 못하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먼저 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성경에 일단 두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죠. 이 천국을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하셨죠.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빌립보서에 그 말하죠. 천국 보고 오니까 세상이 너무 시시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을 한번 보고 오면은요, 이런 세상에 다시는 안 살고 싶을걸요. 간절히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리 기대해도 안 보여줄 거예요. 꿈에라도 보여주고,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줄 겁니다. 왜 안 보여주실까? 아마 보고 나면 이 땅에 살 맛이 없을까 봐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하늘과 땅이니까 장소죠.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죠? 예, 저도 믿어요. 어떤 곳이라 생각하셔요? 천국은 실제 장소요. 우리 지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아프리카 우간다도 있고 몽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세계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히 존재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딘가 그 천국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래 돼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이건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new, 새가 아니고 이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이렇게 해바라기로 바뀌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새 알이 이렇게 예쁜 새로 바뀌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세계에서는 이런 게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벌레가 이렇게 예쁜 나비로 바뀌는 건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원이 완전히 바뀔 때 쓰는 단어가 새 하늘, 새 땅, 그 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에 사용하는 말로는 표현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뭐 본 것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죠. 상상도 못한 너무도 엄청난 곳인 거예요. 이 먼저 이 존 번연이란 철로 역정을 기록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이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가끔씩 사람들은 세상에 먼지들이 하나하나의 먼지가 모두 금가루로 바뀌는 걸 상상하고 이 길바닥에 있는 그 잔돌들이 광채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확 새롭게 바뀌는 걸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상상도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이 세상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의 저녁 노을을 딱 보게 되면 해가 지는 노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빛깔과 색감 때문에 감탄하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가보게 되면 감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없앨 이 지구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은데 영원히 있을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지구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을 빌리면 원소가 한 백몇 가지로 이 모든 세계가 나왔다 돼 있죠. 근데 천국에 만약 하나님이 백몇 개의 원소가 아니고 만 가지 이상 또는 십만 가지 이상 이런 다양한 원소로 만약에 천국을 만든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300가지 색깔로 그린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 천국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또 이런 모습으로 천국 못 갑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갑자기 확 싹 다 바뀌는데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우리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즐겁다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름다운 경치는 눈으로 보죠. 향기로운 냄새도 코로 맡고 멋진 음악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부드러운 거 터치도 하고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천국도 가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향기를 맡고 그리고 느끼고 모두 할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기도 맡고 그리고 우리들은 아마도 아주 먹는 즐거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셨죠. 그리고 천국 가게 되면은 이 강이 있고 강 주변에 이 철마다 과일이 열린다고 돼 있죠. 그 맛있는 과일은 우리를 위한 거죠. 아, 그런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맛을 느끼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발달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왜 가끔 이 포도주 있잖아요. 와인, 이 와인 감별사, 뭐 10년 산 포도주, 20년 산, 100년 산 포도주, 그 와인 감별사는 혀가 우리하고 다르죠.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와인의 오묘한 맛들을 다 가려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깊은 맛이 날 때 너무 행복해하죠. 커피도 단지 쓴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커피 내에도 보면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다 그러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그 뛰어난 분들은 커피 속에 그 오묘한 맛을 다 느끼면서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우리 혀가 그렇게 발달할 거다 그 말이에요. 맛을 느껴도 정말 너무 깊은 맛을 느끼고 또 음악을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제 뭐 교향악이나 이렇게 뭐 합창단을 하게 되면 저는 웅장한 건 들리는데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또는 피아노 이런 거 다 세세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발달 안 했죠. 근데 그 지휘자들 보셨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딱 지휘하면서 바이올린 소리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첼로 소리 정확하게 드러내고 비올라 소리 다 드러냅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그 모든 느낌을 다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귀가 그렇게 발달할 거라고. 찬양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색감을 참 구별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눈이 엄청 발달했죠. 우리의 눈도 차원이 바뀌고 너무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건 뭐냐면 내 몸이, 내 얼굴이 지금하고 다를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얼굴과 예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 이런 민들레 씨앗이 참 퍼져서 이렇게 바뀌는 게 신기하죠. 이게 튤립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요. 이 보면 백합도 이 장미도 참 씨앗은 볼품없는데 우리는 지금 참 볼품없잖아요. 천국 가게 되면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너무 예쁘고 참 아름답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 수술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보셔요. 이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요. 이게 Let Me In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성령 의사들이 여러 파트에서 모여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얼굴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가 많았던 분을 야 돈은 없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수술을 해주고 다이어트를 해주고 해서 너무 예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정도 확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아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바뀌더라고. 여기는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쁘게 멋있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의사 예수님께서 최고의 돈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피 흘려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 홀연히 변화시킬 때 가장 진짜 아름답게 성령 너무도 멋있게 바꿀 겁니다. 이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딱 갔을 때 상상해 보셔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야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겁니다. 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생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장 예쁜 사람들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천국에 예쁘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이해 안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수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하죠. 야, 이거 천국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꽃은 모양이 다 다르고 빛깔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예쁘다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대로, 튤립대로, 채송화대로, 코스모스대로, 백합대로 다 예쁘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 다른데 각자 각자가 다 다른데 예쁘잖아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요. 우리 각자 각자는 모두 개성이 있는데 모두 너무너무 이쁠 겁니다. 서로서로 보면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되면 늙지를 않아요. 얼굴에 잡티나 김이나 주름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거를 보면서 슬픕니다. 주름이 자꾸 늘어가지고 김이나 잡티가 없고 피부가 너무 뽀얗고 예쁘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균형이 잡혔고 그 어디에도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얼마나 밝겠어요. 응? 천국에 근심 걱정이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항상 밝게 웃잖아요. 우린 서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이 학생들은 예, 얼굴 뭐 꾸미고 할 거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냥 웃는 그 자체, 밝게 웃는 것만 봐도 그렇게 예쁘거든요. 아,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대신 조금 비유를 말할게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이 저기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꼽더라고요. 그 디즈니랜드는 저는 못 가봤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낮 시간 또 굉장히 재밌고 멋있대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별빛 아래 축보가 탁 터지고 곳곳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 소리 그리고 맛있는 팝콘과 음식들 축제죠.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가로등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스피커에서는 멋진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저절로 막 흥겹대요.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정말 환상적이고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하고 너무 행복해 한답니다. 그래 보니까 이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자기들의 그 목표가 이거예요. 가장 행복한 장소. 이게 디즈니랜드의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아, 자기들이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지구에서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면 예,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그리마다 아름다운 음악, 찬양, 아름다운 빛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변에는 꽃과 아름다운 풍경, 너무 즐거운 웃음소리, 너무 감사의 소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어떤 분 걱정하더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역대 이렇게 많았는데 천국 가서 비 좋게 살면 어떡하나. 이 땅에서 내가 참 아파트 좁은 데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홀리 시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배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천국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정원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고 그 천국에 있는 성 크기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천국에 사는 이 크기가 얼마나 할까? 이 땅에도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 이 주변 정원 크기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만 이 성의 크기가 나와요. 천성. 상상이 안 돼. 얼만큼 크냐? 자, 먼저 크기도 크지만 너무 이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지금까지 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황금성 있어요? 그것도 유리처럼 맑게 빛나는 성 존재할 수가 없죠. 황금 보석성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런 성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황금 보석성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요. 못 봤어요? 다시요. 네, 제가 너무 아까워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맑은 유치는 빛나는 정금의 성이었던 거예요. 황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보여준 천생 크기가 얼마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넓이와 길이가 같은지라.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드네요. 장광, 고가 같더라. 가로, 넓이,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입니다. 2,200km면 서울과 부산이 한 400km 좀 넘죠. 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만한 땅이랍니다. 바닥 면적만. 예. 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옆으로도 2,200km, 이쪽으로도 2,200km, 위로도 2,200km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모난 성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아파트로 환산하잖아요. 해보면 높이가 얼마냐면 한층 높이 아파트가 3m 정도 안 됩니다. 근데 5m로 잡고 좀 높이 그래야 좀 사람이 숨이 탁 튀잖아요. 5m로 잡아도 40만 층이에요. 위로만 40만 층. 400층에 40만 층. 그리고 이쪽으로 롯데 월드타가 123층이잖아요. 비교하죠. 40만 층. 야, 그 집에서 뭐 할까? 엄청난 공간인 거예요. 이 천성 안에 엄청난 공간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봐야 뭐 아파트 100평 못 살죠. 천국 가면 100평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2,200km, 이쪽으로 2,200km. 어마어마하잖아요. 천국 가면 적어도 만 평짜리 정도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그 넓은 집, 아휴, 청소는 누가 하노? 그 넓은 집 청소 누가 하노? 방 청소 누가 하노? 천국 가서는 청소 안 합니다. 왜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왕 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은 청소 안 합니다. 그 청소는 천사 시켜야지. 그런 청소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보면 그 넓은 집에서 뭐 할까요? 높이가 한 10m쯤 되면 그 집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재밌게 놀 텐데 그 넓은 집에서 무엇을 할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 넓은 집에서 뭘 할지 정하셨대요. 뭐 할 거냐 하니까 영화 볼 거래요. 어떤 영화 볼 거냐 하니까 예, 성경 영화를 보고 싶대요. 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선악과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애플 사과 베어 먹었으니까 아니면 복숭아. 그리고 뱀이 심판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저주 받기 전까지는 가장 아름다웠다는데 이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유혹했을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성경에 지나간 장들을 직접 다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현장들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갈라질 때 얼마나 함성을 지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창세기 1장 영화 보는 거예요. 내일은 창세기 2장, 모레는 3장. 하, 이렇게 한 장면 장면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아, 그때 우리 집에 영화 보러 오셔요. 자, 그때 같이 팝콘 먹어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고 눈시울이 붉고 정말 한없이 감사의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거를 이 천국에 넣어주려고 저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걸 정말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천국은 끝없는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야, 피아노를 만약 친다면, 야, 피아노란 10년 친 사람하고 피아노 30년 친 사람 실력이 다르죠. 야, 피아노 대가가 칠 때는 들으면서 감동하잖아요. 피아노를 한 500년쯤 쳐버리는 거예요. 또 야, 축구를 한 300년 정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저리 가랍니다. 메시, 호날두 상대가 안 되지. 거기서 참 정말 찬송도 그림도 그려보고, 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들, 아,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천국은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은 이 성의 기초가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성입니다. 보통 한 도시의 성, 뭐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뭐 성벽이 있고 한양 성곽이 있잖아요. 그 성벽은 다 돌이죠. 기껏해야 대리석이죠. 벽돌이나 폼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의 성은. 근데 이 천국성은 뭐냐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12층인데 청옥이요, 녹보석이요. 야, 이거 뭐 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으니 천성 들어가는 게이트가 12개인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문짝 얼마나 크겠냐고. 근데 그게 진주 하나래요. 세상에 진주 아무리 커봐야 뭐 중만한 거 없잖아요. 문짝 자체가 큰 성문, 그 문짝이 진주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보석인데 여기에 이래 돼 있죠. 이런 보석이 바로 요 밑층이다 그 말이에요. 좀 확대 보면 성곽의 기초가, 그러니까 이렇게 12층으로 보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바로 진주문이 새겨지는 거예요. 딱 천성 들어갈 때 진주문이 윙 하고 옮겨지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우리 사는 천국성에 쭉 올라가는 벽돌들입니다. 이 모든 벽돌들이 뭐냐면 보석이요. 세상에 사람들이요, 다이아몬드 하나 반지 끼려고 난리죠. 몇천만 원, 몇억 한다고. 그거 반지 한번 껴보려고. 참, 그걸 뭐 몇억 주고 못하러 웃기나 몰라. 왜요? 장차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집에서는 벽돌들이잖아, 벽돌들. 그 벽돌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손가락 끼워보려고 난리잖아요. 흔해 빠진 벽돌인데.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도로가 금으로 깔린 데 있어요? 천국이요. 아,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문이 징 열리면서 이 천성 안에 각종 집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길이 모두 정금이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한 요쯤 있다 치고 놀러 오셔요. 나중에 여기 보면 길이 전부 다 보면 정금이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같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평안, 기쁨, 행복, 즐거움 구원받을 때 너무 행복했죠. 기쁘고 즐겁고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만족 있겠냐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만 있으면은 만족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요, 결혼식 날, 예, 웨딩드레스나 예쁜 꽃장식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신랑 얼굴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신랑 옆에 있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이 옆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모든 좋은 걸 가진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서 얼굴 보고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결코 서로 만남을 지루해하지 않죠. 뭐 서로 주고받고 듬뿍 사랑 주고받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가면 눈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울며 태어나고 울고 죽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들었던 세상을 떠나서 죽음 건너가죠. 그리고 태어나고 죽을 때만 웁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도 돌아보면 참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힘들어서 몰래 눈물 흘린 게 있잖아요. 내가 못났다 싶어서 울고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 울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근데 천국 가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갈 때 이 땅에 눈물 흘리고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천국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나를 꼭 안고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힘들었지. 진짜 잘 참고 잘 살았다. 참 힘들었지. 다시는 여기에서는 그런 고통의 눈물은 없단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눈물 난 적도 있고 부모님이 말씀 들어보자 할 때 화를 내고 그때도 가슴 아파 눈물 흘린 적이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죄 지어서 고통받았던 눈물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닦아주시면서 꼭 안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면 또 하나 사망이 없고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이별은 죽음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저 세상으로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남은 자녀들은 때로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그립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죠. 꿈속에라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아빠 엄마는 옆에 없고 베개잎에 눈물만 듬뿍 적셔 있잖아요. 만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그 모든 게 안 되는 게 죽음이요. 사랑하는 분하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걸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사망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을 영원히 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분하고 이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행을 해도 장례식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우울한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관도 볼 수 없고 무덤도 볼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간호원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암, 뭐 중풍, 치매 이런 말 못 들어봅니다. 모두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 몸이 아픈 것, 괴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움 있고 가슴 벅찬 기쁨이 있고 찬양과 노래가 있고 끊임없이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천국은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밤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고통스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녀도 집집마다 자물쇠가 없을 거예요. 왜요? 도둑님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길거리 밤에 다녀도 천국은 밤도 없지만 길거리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을 해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왕따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밝은 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또 하나의 왕들인 거예요. 왕은 더 이상 묶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시간과 공간에 묶였고 그리고 이 육신에 묶여가지고 죄에 묶여가지고 이제는 완전 자유입니다. 다시는 죄가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너무도 거룩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에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떨리잖아요. 가슴 벅찬 기쁨이 충만한데 그것이 영원히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근데 그것이 잠시 뒤에 사라지는 게 문제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고 가슴 벅찬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천국은 시기, 질투, 미움이 없어요. 이 천국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시기, 질투가 없는 대상은 부모와 자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얘기합니다. 아우,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고, 딸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아들이 신앙생활 참 너무 잘한다고, 야, 아버지보다 낫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무지하게 좋아요. 참 희한하더라고. 내보다 낫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것은 자녀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보다 낫다, 내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시기심이 나잖아요. 근데 내 아이들이 참 아빠보다 낫다, 진짜 훌륭하다, 그 말 들으면 엄청 뿌듯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 가게 되면 서로 시기 질투가 없어요. 왜? 가족보다 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왜 가족 관계가 없냐,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없냐. 예, 이 땅에 가족이 있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로 있죠. 천국은 모두가 사랑에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 땅에도 나를 사랑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사랑해 주고 또 형제님도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분으로 모든 분이 나를 너무 아껴주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 또한 다른 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주고받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듬뿍 주고 듬뿍 받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바로 천국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들, 소중한 분들, 나도 사랑을 듬뿍 주고 그 행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면 이 천국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니까 누가 말하더라고요. 아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이틀이지. 어? 영원히 살면 지겹지 않을까요? 예, 몰라서 하는 소리죠. 지겨움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날처럼 기다려지는 곳일까요? 이 천국 가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뭐라 말했냐면 천국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한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 사랑이 넘치고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날이고 그 즐거움과 행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언제 가죠? 죽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홀연히 다 변해져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본다고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게 죽음이 온다는 얘기는 아,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그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정말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셨는데 이 성도분하고 남아있는 우리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분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그리고 누구 만났겠어요? 베드로, 다윗, 아브라함, 바울, 성경의 주인공들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이 환영해주고 참 기다렸다 그러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갈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꼭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수고가 끝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보다 천국 간 분이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작은 미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죽을 때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살아도 고생이요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고생이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다고 빨리 뭐 자살에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말인데 그러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영원히 안전이고 영원한 천국 주겠다고. 우리의 천국은 그냥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진짜 밝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점점점점 고생하다가 점점점점 더 어둡고 힘들어져요. 죽음 건너가면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해가 돋아오르면서 점점점점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나중에는 정말 모든 축복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해주려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처리해 주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동물하고 사람의 사랑을 넣어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동물을 보잖아요. 이 동물도 참 희한해요. 자기 닮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배 위에 앉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 닮은. 보면 얘도 자기 닮은 새끼 업어주는 거 봐요. 자기 닮았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 봐요. 곰이 자기 새끼 참 입 맞춰주는 거 봐요. 이 곰한테 입 맞출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자가 이 새끼 보는 거 봐요. 이 눈빛, 이 눈빛은 먹고 싶다는 눈빛이 아니죠. 정말 사랑의 눈빛이요. 만약 이때 얘를 건드렸다간 절단 납니다. 가만히 깨자고요. 악어도 자기 새끼 사랑해서 업어주는 거 봐요. 거북이도 업어주는 거 봐요. 새도 업어주고, 품어주고, 양쪽에 안아주고, 이 다리가 몇 개예요? 다 품에 안아주고. 펭귄이요, 자기 새끼 발 씌울까봐 자기 발 위에 탁 올려놓는 거 봐요. 자기 닮은 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희한한 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이를 업어줍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아니면 코 질질 흘리든 사람들은 바보라 말하든 엄마한테는 최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에겐 너무너무 불쌍하고 무조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혹 엄마들 중에 자식을 버린 사람이 가끔 있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경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을 잊어버렸고 여러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못났다고 공부 못한다고 어쩌면 이것저것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게 생각지 않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을 성경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내가 약속한 천국 다 주마. 그때부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니까 이 땅에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뎌라. 잠시 잠깐 뒤면 내가 데리러 오마. 그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셨는데 정말 내한테 아끼지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고. 나를 위해 무엇을 안 주시겠냐고.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선 천국도 준비하셨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모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지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의롭다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하고 자식하고 안 바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키웁니다. 그런 마도 같이 주죠. 아이를 발등에 올려놓고 한 발 한 발 한 발 걷죠. 젖도 먹였다가 이유식도 또 먹였다가 같이 안아줬다가 배에 눕혔다가 같이 또 걸어갔다가 같이 말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 여행도 가고 자식에게 다 줍니다. 옷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도 주죠. 바로 하나님이가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뭐냐면 양육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산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해준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게 되면 애가 조그만한데 얘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기저귀도 지가 못 갈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근데 엄마가 모든 사랑으로 키웁니다. 시간 지나면 어젯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주변 사람 돕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늘 죄밖에 안 짓고 자기밖에 모르고 멋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키웁니다. 걸음마도 가르치고 음식도 떠먹이는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말씀도 넣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고 함께 다녀주고 교육도 시키고 기어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가하고 못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래 됩니다. 구원받기 전후에 차이를 꼭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이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죄인은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죠. 칼로 누굴 찔러 죽였어요.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였어요. 자백한다고 판사님이 석방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값으로 너는 20년을 살아야 된다고. 죄값 치려야 나오잖아요. 죄인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석방이 안 됩니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피 흘려 죽어야 처리되죠. 바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방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풀어졌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해놓고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자녀는 항상 똑바로 사는 건 아니죠. 때는 부모 속도 썩이지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당장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혹 죄도 짓지만 그렇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결정난 거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슴 아파합니다. 학생이 보니까 학교를 안 가고 뭐 하나 보니까 뭐 담배 피고 친구들께 올려가지고 술 마시고 대낮에 학교는 안 가고 막 돌아다니고 희한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걸 주변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욕하죠. 저게 커서 뭐 되려고 저러냐고 다 욕하고 지나가지만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응?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내 아들 딸인데 내 아들 딸이 정말 훌륭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자식은 욕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은 불러요. 불러서 타일러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고 계속 다 이러고 또 나중에 소리 높여 야단도 막 칩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틈이 벌어지더라도 야단도 칩니다. 왜? 내 자식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아버지는 매를 딱 듭니다. 회초리 들어서 딱 때려요. 왜 그렇게 징계하냐? 이유는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죄를 끊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회초리를 탁 때려가지고 아, 이 죄가 나쁘다는 걸 심어주고 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못 끊으니까.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는 자식 혼자 힘으로 도저히 그 잘못된 죄의 습관을 못 고치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징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징계는 하십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1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아, 죄의 습관이 너무 더럽구나 하고 징계합니다. 보면 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자, 아빠가 탁 아들 불러가지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서로 약속했고 너가 또 오기는구나. 네 힘으로 안 되겠다. 너는 맞아야겠다. 이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달아야겠다. 하고 딱 때립니다. 때릴 때 그때 아들이 하, 아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때릴 것도 안 때리잖아요. 왜?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길 바라서 아빠가 매를 든 거니까. 근데 어떤 아들은 그럽니다. 탁 매를 들면 그래요, 죽여요, 죽여요, 죽여. 그러면 그날 죽어요. 그게 아니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백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자백 안 하고 후회하고 끝나요. 아,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지어버렸네 하고 후회만 해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자백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한다면 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죄를 버릴 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백한다는 말은 예,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마음에 형성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잘못했고 제가 정말 앞으로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 모든 죄가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그 자백 들으시면 오냐 됐다 이제 또 한번 잘해보자 그러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자백을 안 해요.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짓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자백할 때 그의 죄가 해결될 뿐 아니라 생활 속에 짓는 죄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점점 더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예,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당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걸 생활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뀐 것, 천국 가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처리했던 걸 깨달았던 것. 과거죠. 구원 받았다. 그 구원 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활이 점점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잠시 뒤에 몸의 구원을 기다리니라. 천국 가기를 기다리잖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생활이 변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이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받는 게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속의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기 간단히 보면 왜 구원해 주셨냐면, 예,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바로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영광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려는 원수들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악마죠. 내 잘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내 구원을 못 빼들어가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뭐냐면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이 이상한 날 유혹하는 것도 많고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원수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바로 sin, 죄의 뿌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세상 유혹거리를 뿌리고 세상 친구들을 뿌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됐어.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막 속이는 겁니다. 자, 이때 속으면 안 되죠. 보면은 이 적들을 어떻게 이길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적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 자신도 알아야죠. 나 자신을 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뜻입니다. 나는 이 세 적들을 못 이겨요. 나는 원수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날 도와주는 분을 찾아야 돼요. 날 도와주는 분이 강력하다면 새 원수도 싹 정리할 수 있죠. 나의 후원자, 나의 응원군, 나를 도와줄 분, 헬퍼를 찾아야 돼요. 바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충만하다 그랬죠?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한 게 전혀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 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데도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신앙생활 힘있게 못할까?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충분히 이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은혜를 어떻게 준다 말했을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이 어디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속에 계시면서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두루 행한다는 말은 역사에서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진짜 나의 백성답다 이렇게 만들어주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약속했냐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혼의 힘이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기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희 가운데 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문으로 성도라 그러죠. 원어로 에클레시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요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뭐냐 성경이 그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즉 교회는 뭐냐면 이런 건물이 아니죠. 이건 교회당이고 무엇이 교회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주님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딱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방편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서로 교제할 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래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읽는 자가 단수죠. 듣는 자들이 있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죠. 히 도스 도스죠. 이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앞에서 읽어주는 자 설교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주는 분이고 그럼 아래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각자가 아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복되다고 말하냐면 바로 지금의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 그 사람이 진짜 복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이 교회 속에서 수요일과 주일날 이 말씀을 구원받은 교회 속에서 충분히 듣는 것 바로 이 딱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설교하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장 먼저가 뭐냐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건 내 육체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얻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정말 금방 이해될 겁니다. 우리 육체는 예, 음식을 먹어야만 활동을 하죠. 힘이 생기죠. 음식은 입으로 먹죠. 아무리 힘센 친구도 3일 굶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 그러면 입으로 먹어요. 참 신비한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음식을 안 먹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왜 먹냐? 식욕이 있어, 식욕이. 너무 먹고 싶고 땡겨.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몸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식욕이 있고 어떻게 하냐? 땡기니까 입은 먹어, 입만 꼭꼭 부지런히 씹어 먹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알아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알아서 뼈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신체가 자라고 힘이 생기잖아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죠. 영혼도 음식을 먹습니다. 뭐냐? 그게 바로 신령한 양식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죠. 이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으니까 하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어요. 영적 식욕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알아들어요. 맛있다고. 그리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 내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희한한 건 내가 귀를 기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어떤 일이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진짜 오늘은 내게 하신 말씀이야. 아, 나는 이 말씀 이제 지켜볼 거야. 그런 힘을 주는 게 뭐냐? 자동으로 힘 주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귀를 기르고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밥은 꼬박꼬박 매일 먹잖아요. 우리들이 아, 정말 이 수요 말씀, 토요, 뭐 공과, 주일 말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수요일하고 주일 기본적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와서 잘 들으려는 자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오늘 10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10시 전에 도착해야죠. 올 때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렘해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딱 귀 기울여 들으면 이 마음이 옵니다. 아, 이건 오늘 내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아, 참 기쁘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책망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들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개만이라도 내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키자. 만약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 화내지 마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 저는 내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화내고 있는 걸 잘 아시니까 하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한계를 내일까지는 못 지켜도 오늘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말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내가 조금씩 조금씩 순종해 나갈 때 엄청 기쁜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목금토 그동안 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너무 지치는데 주일이라서 말씀 들으면 또 힘이 확 나고 그럼 다시 또 월, 화, 수 살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픈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끊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괴롭습니다. 죄를 버릴 때 엄청 기쁘다고요. 순종할 때 기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갓 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인데 말씀을 어떻게 했냐? 사모하라. 애들은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생활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데 자라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생활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정말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바뀌더라고요. 마음과 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므로 점점 죄는 멀어집니다. 왜 내가 들은 말씀만큼 행함이 없을까? 기도가 멈춘 거예요. 순종이 멈춘 이유는 기도의 멈춤입니다. 기도하면서 자백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예.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힘을 얻죠.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영어 잘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노래 잘하려면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잖아요. 나도 덩달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친구처럼 돼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전해줘서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천국 가면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왜 남겨놨냐? 예, 가장 소중한 일을 하다 오라고. 내만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절친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줘서 듣고 믿기만 천국 가잖아요. 이거 전해주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다 오라고. 세상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고결하고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죽어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다 오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학교를 딱 가게 되면 이런 마음 말입니다. 내가 이제 몇 달 뒤에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전도집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내 친구 죄를 꼭 하나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친구를 내가 전달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러고, 필요하면 아양도 떠도 됩니다. 친구에게 양보하고 내가 말조심도 하고 정말 내가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볼 때 제가 진짜 구원받더니 뭐가 달라졌구나, 제가 진짜 뭔가 이걸 내가 너무 전해주고 싶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딱 얘기하죠. 시험 끝나고 나면 꼭 말씀 들어주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냥 세상과 정말 구별되는 거예요. 뭐 욕하고 뭐 세상 유행가 부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친구 구원하려면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학교 가면서도 하나님 이 친구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아빠 엄마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Sunday Christian, 일요일이면 교회 나온 사람, 그 정도 수준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그래,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교제 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말해도 참 성실하다, 쟤는 참 착하다, 제 말은 들어줘야 된다, 제 말은 믿을 수 있다, 뭔가 보니까 세상 일반교회 다니느라고 다르다, 쟤는 진짜다, 자기는 정말 똑바로 믿는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제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 학교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은 뭐냐면 바로 내 전도의 밭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 내게 전도할 대상으로 붙여주신 거구나. 그 생각을 딱 하면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요. 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아, 내가 모범이 돼야 되니까. 학교에도 내가 열심히 가고 정말 바르게 행동해서 이 친구를 꼭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그것이 진정한 구별인 거예요. 그냥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 정도 구분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영혼 한 명을 탁 주님 품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라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아라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른 영혼을,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워지리라. 누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분, 또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을 또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양회 뜬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